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게서 돌아오고 몇 세대가 흐른 후의 일입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가 그렇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에도 흠이 있는 동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아내와 이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대신 점을 치고 간음하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가는 내용이 말라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백성을 향해 성결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첫째,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멸망한 후 다시 건설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포로에게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이라는 무대의 커튼이 내려지지만 그 대단원은 하나님의 유대한 약속으로 막을 내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과연 이 예언대로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온 백성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기쁨으로
보좌 앞에 놓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3장. 그렇다면 유대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할례의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예,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름 아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옳으시다는 것이 증명되고 당신이 법정에 서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논쟁하는 방식을 빌려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허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욱 드러내서 그분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간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아예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다 똑같이 모두 죄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주께 등을 돌리고 다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른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미움의 말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간대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으며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밝히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확실한 징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분명한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바로 그 행위에 있어서 당신께서 공정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근거가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주심을 얻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대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이방 사람도 믿음을 통하여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율법을 없애버립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레위기 제3장. 하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렇게 허약한 것이 아닐 텐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처럼 연약할까? 성경 속의 교회만 봐도 그야말로 능력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오늘 우리는 사회나 세상 속에서 너무나 유약한 모습으로 겨우 자신의 믿음이나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도 아니고 세월이 흘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분명 아닌데 왜 이럴까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가장 쉽고 흔한 우리의 변명은 세상이 악해져서 말세가 되어서 라는 궁색한 변명들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이나 세월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성경시대에도 어렵고 힘들 때 더 강한 능력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특별 처방을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이 심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역사를 볼 때 오늘 우리는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는 말씀은 영원히 현재적이고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요셉이나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과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관을 꾸미는데 더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기보다는 명예와 사람들의 평판에 더 신경을 쓰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는 이러한 나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의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엄청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도 이러한 갈등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힘있게 하는 출처를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일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능력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을 지향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사람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들은 당연히 점진적인 결과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뿌리가 박힌 믿음이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잔악계나 자신의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연예인들과 팬클럽 생각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그 유명한 연예인의 자리에는 사실 주님께서 계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한 삶의 비결이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움직임을 명령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지식도 경험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용돼야 하고, 그 믿음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라는 확신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점점 자리를 잡아갈 때 우리의 의지보다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삶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은 적어도 주님을 모신 확신과 경험 속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터득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경험과 말씀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은 다음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여기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비유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옳을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더욱 분명합니다. 깨달은 만큼 충만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고루 다스리고 깨닫게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외면적인 부분이든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모습이든지 인생의 순간이든지 전체이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절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시 공동보적입니다. 위의 모든 신앙적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위력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라고 말한 것은 마치 주님께서 육신 입고 계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그러나 반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과는 당연히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욕심에 따른 기도는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2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영원 무궁한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대대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공동번역이죠.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과 아름다움과 위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그곳에서 함께 누리는 영광이 하늘의 영원한 세계와 연결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믿음 안에서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행해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 영원한 것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AP통신사에 도르시 로우라는 유명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이 여기자는 그 당시로부터 50년 후인 서기 2000년에는 모든 여성의 키가 182cm는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에 관한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6년에는 20세기 폭스사의 대표가 텔레비전의 장래를 어둡게 예측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1995년에는 클리퍼드 스틸이라는 사람이 미국 뉴스위크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터넷이 결코 미래의 미디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특히 그것이 사업과 연관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300개의 예언 가운데 단 8개의 예언만이라도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 분모 10이라는 숫자 뒤에 0을 17개 더 붙여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관한 300개의 예언보다 더 많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를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을 격려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과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 왕이 오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너희에게 빛이 비추일 것이다. 스가랴 14장 7절. 스가랴 9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역사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지만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스가랴는 그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것이며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편 제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찬양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제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